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아직 공식적이지 않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1절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반어법이죠. 삼았다를 이제 강조하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부었지만 하나님이 분명 기름을 부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름을 붓다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런 행위가 이 당시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속에 갖게 하는가를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선 누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이런 뜻이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는 주종의 개념으로 설명될 때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복합적 개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적어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것은 그런 명령이 행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네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네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네 생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아직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상태예요. 이제 하나하나 사무엘이 가르쳐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름 붓다라는 행위 속에 담아진 의미가 뭐냐면,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을 뜻합니다. 이게 끊어지고, 과거의 삶에 대해서 끊쳐지고, 새로운 위치로 진입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분명 원하지 않았던 길에 지금 접어든 겁니다. 암나귀 찾으러 심부름 떠났다가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런 황당스러운 시대의 대 업무를 맡게 되죠. 그러나 그는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떠밀려집니다. 떠밀려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삶의 원리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위치로 진입한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기름을 붓는다 그러고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은 종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죠. 즉 그렇게 임직을 받아서 교회의 직원이 되면 그걸 교회의 직원이라 그래요. 교회의 직원이 되면 옛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위치로 진입을 한다라는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그럼 우리 뭐냐? 우린 뭐 아무것도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형태적이고 행위적인 기름 부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무슨 기름 부음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이고 원천적으로 모두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순간 뭘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지 교회의 원리와 질서상 이렇게 직분을 구분하여 그런 예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는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큰 범주라는 의미 속에서는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컴플렉스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똑같은 책무와 삶의 과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모두에게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담아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제 사울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세 가지 사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몇 가지 사인이요? 세 가지 사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은 이 대목을 다루다가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첫째, 2절을 보십시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누구의 묘입니까? 라엘의 묘실 곁에서 몇 사람을 만나죠? 두 사람. 두 사람은 항상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징표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첫 번째 사인이 어떤 사인인가 하면, 사울아,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잠시 집으로 돌아가 있거라.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 셀사라는 곳에 이르게 되면 거긴 뭐가 있죠? 지금 라헬의 묘실이 있는 곳이에요. 셀사라는 곳에 이르게 되면 증인의 숫자인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나귀는 찾았다. 앞서 사무엘도 나귀는 걱정하지 말라고 사울에게 알려준 바가 있어요. 네가 찾던 나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울은 나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라헬의 묘실에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는 찾았다. 그런데 집에 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징표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장소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라헬의 묘실이 있는 곳이에요.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좀 거북스럽지만 아내가 몇이었어요? 넷이었어요. 넷. 그런데 네 아내 중에 이 라헬은 원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마음에 품기 위해서, 아내로 맡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지내죠. 그리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약속대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첫날 밤을 잘 치렀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져 있는데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언니예요. 레아라는 시력도 별로 안 좋고 얼굴도 자유롭게 생긴 레아라는 이 둘째의 언니가 떡하니 지난밤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라반의 기략에 야곱이 속은 거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혼례를 치러버렸는데 물을 수도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야곱의 잘못은 아니에요. 외삼촌이 속여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참에 끼워서 팔기를 했는지 어쨌든 언니를 먼저 들여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7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아내가 라헬입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 유명한 자식이 베냐민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바로 그 베냐민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5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시작
그들은 안산을 주인의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앞을 보세요 바로 베들레헴 길이 오늘 사울이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묘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어떤 죽음이냐 하면 산모를 살리면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아이를 살리면 산모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참 선택하기 어렵죠. 왕왕 무슨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그런 장면이 나올까? 또 가끔 가다가 제3세계에서 그런 황당한 인생의 그 기로에 선 스토리들을 많이 읽죠.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이를 살려요. 그렇게 얻어진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사사기에서 만나는 바와 같이 열두 형제 지파 중에 가장 악한 짓을 해요. 특별히 기브아라는 곳에서 레위의 첩을 밤새 몹쓸 짓을 해가지고 대문 밖에 버리고 가죠. 그래서 나머지 열한 지파 형제들이 대노를 합니다. 야,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전쟁이다 하고 전쟁을 선포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와 큰 사륙이 일어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아요. 다 죽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죠?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기적이요 은총을 입은 지파입니까? 그래서 이 지파는 장래 이 은혜를 사실 갚으면서 살아도 시원치 않을 지파예요. 그런데 하는 짓마다 악한 짓만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의 족적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인간의 얼굴을 봐요. 죄를 봐요. 지독한 인간의 그 무너지는 장면을 베냐민 지파 속에서 전율스러우리만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초대왕이 선택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그는 키가 다른 사람 어깨보다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제가 엊그제 어느 장례식장 갔다가 처음으로 이게 누가 차에서 내리는데 차가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쿨렁쿨렁 그래요. 누가 탔길래 차가 저 모양이나 봤더니 서장훈 선수가 내리는 거예요. 농구 은퇴한 선수 아시죠? 그분 은퇴했습니까? 예. 네. 서장훈 선수가. 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하고 키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말도 안 되지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봤어요. 가슴팍에도 잘 안 오더라고요. 아이고, 2m 6cm인가 그래요. 프로필 보니까. 그래서 프로필을 또 찾아봤지. 응. 2m 6cm인가 7cm인가 그래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때 서장훈 씨가 태어났으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와, 진짜 크대요, 그거. 일반 농구 선수들은 봤어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 한기범 씨라고 살았어요.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새벽 기도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던 분인데, 그분 말고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분을. 근데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모양을 완벽하게 갖춘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서부터 일관되게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를 기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명령하도록 두 가지 직무를 주십니다. 첫째,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 두 가지 직무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나요? 실패했죠? 예, 실패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비류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남겨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들이 무슨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한마디 하고 지나가 버리고 무시하고 말았어요. 근데 정말 이 불량배들의 예고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지 못하죠. 사울의 이야기를 사무엘서를 통해 쭉 따라가다 보면 신기한 패턴이 하나 발견돼요. 사울은 점점 왕국을 키워갑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뭐 질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겨요. 승리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사울은 계속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나라는 키우고 나라는 통치를 그런대로 해가는데 그 속에 흐름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무너져요. 그리고 사울의 왕국은 성공하지 못하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적 가치입니다. 다윗은 거꾸로예요. 다윗은 겉으로는 계속 고난과 시련이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께 밀착되어 갑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계속 내용으로는 하나님과 견고하게 밀착되어가는 역설을 두 사람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 사울은 그렇게 외형은 성공해 보이는 듯한데 내용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첫째, 그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너의 출발과 근거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생존하게 된 지파인지 아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울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실패를 하나님이 오욕과 모멸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를 뚫어내면서 둘째 왕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참된 메시아가 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그 죄의 족보의 종지부를 찍었듯이 둘째 왕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게 하죠. 이렇게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너희를 향한 고집스러움은 절대 중도되거나 포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사랑의 확증을 보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징표를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3절.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를 만나게 됩니다.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자, 여러분 베델은 어떤 기억이 있는 유명한 장소입니까? 야곱이 나그네 길을 시작할 때 최초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찾아오신 현장입니다. 원래 그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사건 이후에 이 지명이 바뀌죠.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분명 예배자예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희생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갖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징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게 일어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뭘 주겠다고요? 너한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떡 두 덩이를 왜 줄까요? 이 떡은 일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봐서, 행렬로 봐서, 갖고 있는 소유물로 봐서 이 떡은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을 얘기합니다. 이 떡은 후에 누구만 먹도록 돼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왕만 먹도록 돼 있어요. 다윗도 이 떡을 먹죠. 그래서 다윗이 이 떡을 먹은 이유로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아니, 네가 뭔데 그 떡을 먹냐? 그거는 누구만 먹을 수 있는데 왕인 나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네가 뭔데 그 떡을 먹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떡이 다윗의 손에 넣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촛대를 다윗 쪽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사울은 그저 자리만 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게 비극이죠. 제일 비극이 뭐냐면 그 사람이 저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는 모습이 제일 속상하죠. 비참하고. 그게 제일 또한 공동체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건은 어쨌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 인정하신다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떡을 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사인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학교 생도들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선지자 활동이 뚜렷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질서와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사무엘은 자기가 사는 근처에다가 선지학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시대의 이해를 배우고 인간의 이해를 배우는 학교가 운영이 되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선지자의 무리들은 바로 그 생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돼요. 이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엑스터시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여기서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명령 하나가 있죠. 너도 새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 규범을 잘 지켜서 살아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개념 속에 의미가 포개져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 옛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위치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적어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겨야 될 왕으로서 추대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 네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질서 가치로 이 나라를 경영하는 거 아니다. 적어도 이 백성은 나와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는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언약의 기초 속에 이 백성을 섬기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심할 것은 그 전문성이 교회를 핸들하는데 전부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무슨 영역이 항상 감춰져 있는가 하면 신비한 영역이 감춰져 있어요. 분명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5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10년에 한 가지 깨닫는 게 크더라고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교회는 예상대로 답이 안 나오는구나. 교회는 예상 외의 일이 많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예상 외의 일이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교회가 늘 상식과 예상대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 할 때 막 갈라지려고 물이 난리를 칠 때 싹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미동도 하지 않을 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믿고 발을 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비한 경영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신앙의 영역은 순종이에요. 무지몽매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사인을 징표로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인 줄을 알라. 세 가지 사인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마무리 겸 한 가지 더 플러스 원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7절,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초대왕인 줄을 알라 그래놓고 제일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나 부탁한 게 뭐예요? 기다리라.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성숙한 완전한 타이밍 때까지 기다려라. 제일 먼저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는 명령이 기다리는 명령이었어요. 인간이 뜻밖의 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기다리면 내가 네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줄 것이다. 그거 듣고서 백성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통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7일 동안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바엘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그 인간의 그 생체 리듬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축구 선수들 이제 그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반칙을 하게 되면 페널티 킥을 주죠. 예. 축구 얘기하니까 불편하세요? 그러면 이제 페널티 킥을 주게 되면 키커 한 사람이 골키퍼 한 사람을 세워놓고 11m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볼을 차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방향을 잡아도 워낙 가깝고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차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90%가 전부 골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 반응을 연구를 한 거예요. 첫째, 키커는 어느 방향으로 볼을 어떻게 차는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등분이 나오더래요. 3분의 1은 왼쪽으로 차고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차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로 찰까요? 정면으로 차는 거예요. 정면으로. 골키퍼가 서 있는 정면으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골키퍼의 행동 반응을 통계를 낸 거예요. 골키퍼는 2등분으로 나누어지더래요. 50%는 왼쪽으로 방향을 잡고 50%는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더래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앙에 가만히 서 있는 걸 못한대요. 왜 그런가 심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3분의 1이 중앙에 오는 걸 알면서도 중앙에 가만히 서 있는 판단을 안 하는 것은 못하는 게 안 하는 것은 중앙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양 옆으로 골이 들어가서 먹으면 좀 세상 말로 그것처럼 멍청해 보이는 모양새가 없더라는 거예요.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막을 확률이 적다면 아무 쪽이라도 먼저 움직여서 운이 좋으면 걸려들게끔 한쪽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그분이 그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행동 편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골키퍼는 3분의 1은 정면에 오는 걸 알지만 이거를 포기하고 저 빠른 볼의 스피드를 잡아내려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행동 편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 계획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니까 이러다 하나님 큰일 나시지. 나라도 손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이제 얻어서 생산해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니에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런데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타이밍에 대해서 실수하신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부터 사울의 인생 행로를 추적해 보면 사울은 전부 이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제사장이 오기 전에 기다리도 못해서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나의 다급함과 욕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정점에 이를 때까지 그 시점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아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확인을 시키고 명령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카메라 렌즈가 다른 쪽으로 돌려집니다. 이제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 백성들을 모았는가를 잘 보세요. 어디에다가.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장 14절을 보세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부르죠?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앙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적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제 드디어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냐 하면 파수대라고 불리우는 미스바 광장에다가 모읍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미스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현장이었어요? 7장을 한번 볼까요? 확인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우리 앞서 한번 길게 살펴보았던 대목인데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미스바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새로운 부흥을 시작했던 그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늘어남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사무엘이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다스리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몇 주 전에 목양의 의미라 그래서 말씀을 먹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먹여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던 현장이 이 미스바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 나라들과 같이 보이는 왕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몇 장이 채 넘어가지 않아서 미스바 광장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광경을 백성들은 보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미스바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망감이 교차되는 희노애락이 겹쳐지는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부흥의 진원지였던 현장이 무엇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시작이 되는 현장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 저 이방인들 속에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이 힘을 갖고 세력화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썩고 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딱 하나. 지난주 주일날 낮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서 그 말씀 앞에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전부 엎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삼일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곳을 말씀이 던져지고 가르쳐지던 미스바 광장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의 꿈을 향해 온 교회가 순종하여 걸어가는 큰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곳에 서 있네 주님 내 엎드려 절하네 그 아름답고 나 필요한데 주님만 경배 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날 필요한데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 번도 오차나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엎드리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새로 열어주셔서 주님의 정확한 타이밍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역사의 격동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새롭게 각인하는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개인적인 문제와 오늘 주신 말씀 또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